저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그 언약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분명 아브라함과 그 자손과 맺는 언약인데, 지난번에 본 것처럼 신약에 오면은 그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면 이스라엘, 그 유대인인데, 신약에 와서 보면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문제, 즉, 사도 바울한테 계속해서 묻고 있는 문제가, 그럼 너말 맞다나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인도 이제 구원받고 하는 거면, 그러면 하나님 약속이 안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제 그 문제였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 약속이 안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러나, 뭐, 우리가, 아,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잘못 이해하나, 이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 당시 살았으면, 구약만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이해하면, 아, 뭐, 저희도 그렇게 잘못 이해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걸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내용이 그거죠. 로마서 9장 6절에 보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즉,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참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약속은 참 이스라엘을 얘기한 거지. 구약의 그 예표 수준의 이스라엘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이제 참 이스라엘은 누구냐?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면은 세상 수준에서 이해했는데 절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수준이 아니라 천국 수준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제 되는 현실 안에서 하나님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언약이 두 단계로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한참 오래전에 봤죠. 처음 단계로 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구약에서 모세와 다윗 왕을 통하여 예표 수준에서, 즉 세상 수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즉 영원한 단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적으로 영원하게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두 번째 단계도 또 둘로 나눠지죠. 또두 단계로 이루어져요. 처음에는 영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나 영적이지만 천국적이죠. 영원한 수준이죠. 그러나 영적이에요. 뭐냐?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재림 때 눈에 보이게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공부한 내용 중에 예정론을 우리가 가지고 들어왔어요. 예정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연은 없어요. 또 하나님의 계획은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는 지금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예정론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었죠. 저희가 지난번에 여기까지 봤는데 그때 질문이 하나 있어서 제가 그거 질문을 오늘 처음에 해결하고 넘어가기로 했죠. 뭐냐?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거라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은 거냐?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뭐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한 거지만 또 우리가 또 뭐야, 리뷰를 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먼저 자유의지를 주셨냐, 안 주셨냐? 대답을 먼저 하면 주셨어요, 분명히. 저희는 자유의지를 성경적으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자유의지가 뭐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자유의지를 자꾸 이 성경이 말하지 않는 수준에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중립으로 생각을 해요. 사탄이 이쪽에 있고 하나님은 저쪽에 있고 인간은 중립으로 생각을 하고 중립으로. 그래서 그 중립 상태에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를 자유의지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게 세상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유의지라 그러면 저렇게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 편도 아니고 사탄 편도 아니고 중립에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 근데 이거는 성경이 허락을 안 합니다.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없는 상태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바로 사탄의 아들이고 사탄의 아들이 아니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지 중립이 없어요. 근데 중립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뭐 자유의지를 얘기하면 그거는 뭐 끝이 없는 바보 같은 논쟁이에요. 왜? 아니 실제적으로 존재도 안 하는 상태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뭐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죠. 자유의지라고 할 때. 그래서 이거는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이건 이런 상태는 없다니까요. 성경이 허락을 안 하는. 그러면 문제는 이제 자유의지가 그럼 뭐냐. 그래서 자유의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항상 그림을 그리죠. 자유의지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인간의 상태가 네 가지가 나와요. 더 이상은 없어요. 인간의 상태는 네 가지. 뭐냐? 죄 짓기 전의 상태. 네? 그 다음에 죄 진 후 상태.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은 상태. 그 다음에 천국의 상태. 그러니까 죄 지기 전, 죄 진 후. 그 다음에 구원 후. 그 다음에 천국. 이렇게 인간이 네 개의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그냥 좋냐 안 좋냐 해갖고 이 네 가지 상태를 하나로 묶어서 좋냐 안 좋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왜? 어떤 상태에서는 자유의지가 있었는데 어떤 상태에서는 자유의지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그거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하나로 이렇게 둥실하게 묶어갖고 자유의지가 있냐 없냐 이거는 대답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상태를 그 인간의 상태를 제대로 나눠서 그 상태에서 자유의지가 있냐 없냐 이렇게 얘기가 돼야죠. 자유의지는 정말 하나님을 순종할 수도 있고 또 불순종할 수도 있는 불순종 ability예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종할 수도 있고 그러나 또 불순종할 수도 있는 그 능력 그게 있느냐 없느냐 그게 자유의지거든요. 근데 또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걸 리버티라 그러는데 영어로 뭐 자유라 이렇게 또 얘기해야 되는데 리버티는 뭐냐? 인간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우리 세상 말로 정말 못 말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뭐 어떤 인간이 나는 하기 싫었는데 했어.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그 저 야고보서를 한번 봐요. 야고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근데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테스트라는 말보다는 템테이션이에요. 템테이션, 유혹.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유혹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죠. 시험은 하시죠. 구약에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여기 보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즉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생각해서 최고로 자기한테 유익한 거 최고로 자기한테 좋은 거를 하는 게 인간이에요. 절대로 나쁜 거 안 합니다. 겉으로는 나쁜 거 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렇게 나쁜 거 하는 거가 결국 자기가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즉 어떤 사람이 총을 머리에다 대고 너 이거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내가 죽여. 그러면 정말 싫은데 가만히 생각하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시킨 대로 하는 게 자기한테 좋은 거예요. 왜? 아니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시키는 게 싫은데도 그게 나한테 유익한 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난 죽어도 괜찮다 이런 사람은 진짜 못 말려요. 그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뭐 죽여. 그 뭐 왜? 그게 자기한테는 최고라 이거예요. 인간을 잘 이해하세요. 인간 그 뭐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 거 듣지 마요. 성경이 얘기해요. 인간은 어떤 인간이라고. 아 자기는 뭐 어쩌고 하는데 아유 다 거짓말이에요. 지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 자유 그게 리버티예요. 좋아서 하는 거. 좋아서 하는 거는 항상 다 해요. 죄짓기 전에도 그랬고 죄진 후도 그랬고 구원을 받은 때도 그렇고 천국 가서도 좋아서 하는 거예요. 죄짓기 전에 아담이 죄짓는 게 좋아서 한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나중에 뭐 사탄이 저를 그렇게 하게 했어요. 이거 안 통한다니까. 사탄이 유혹은 했죠. 여러분이 그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은 거를 사탄이 좀 부추겨줬죠. 그건 확실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뭐 누구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어쨌든 보세요. 죄짓기 전에는 순종 불순종. 그 아담이 죄짓기 전에는 순종도 할 수 있었고 불순종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었다니까요. 그 죄짓기 전 상태에서. 근데 죄짓고 나서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고 무엇을 해도 죄예요, 그냥. 그래서 죄진 후에 그 능력이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항상 여기잖아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만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자유의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주의에서 그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을 가지고 지금 구원을 받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칼빈주의를 아예 안 믿는 것 같이 들리는 거예요. 왜? 이런 상태의 사람이 구원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냥 구원이 아니죠. 자유의지가 아예 없는 것 같이 얘기가 되는 것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죄짓기 전이에요. 죄진 후에 없어졌어요. 죄짓고 나서는 또 주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천국은 사실 죄를 못 지는데 뭐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쓰자고요. 천국. 예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주어졌는데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에 빠진 인간은 죄밖에 못 지기 때문에 그 능력이 없어요.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은 자유의지가 없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한테는 주어졌어요, 다시. 여러분은 여러분이 좋아서 순종도 하는 거고 여러분이 좋아서 죄도 짓고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 그러나 이게 지금 이제 천국으로 이제 우리가 다 가면 이제 죄도 못 짓는 거죠.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뭐 이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막 이렇게 나누질 않고 그냥 하나로 묶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컨퓨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좀 봐야 된 얘기가 조금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좀 갈게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아까 말한 대로 두 단계로 성취가 됩니다. 처음 단계는 모세와 다윗을 그 왕을 통해서 예표 수준에서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그 첫 단계나 둘째 단계나 다 은혜의 언약의 시행이에요. 그 구약에서 아담 아담만 빼놓고 아담은 행위 언약이었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과의 언약, 모세와의 언약, 다윗 왕의 언약 이게 다 은혜의 언약의 시행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은혜의 언약의 집행하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모세 언약을 여러분이 이제 보게 되면 모세 언약은 행위 원리가 보여진단 말이에요. 행위 원리가. 근데 우리가 지금 처음에 얘기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의 언약은 전부 은혜 언약의 시행이다. 은혜 언약의 집행이라고 얘기하는데 분명한 거는 모세 언약을 보면 행위 원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좀 얘기를 하면서 좀 이해를 하잔 말이에요. 그러면 행위 언약이냐? 아니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해해야 되는 거는 이런 거예요. 행위 원리가 예표 수준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요걸 좀 설명을 해야죠. 그냥 행위 원리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예표 수준에서. 즉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언약을 이루시는 그런 것을 예표하는 수준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행위 영역이 행위 원리가 보여집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진리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그렇게 행하라고 한 것, 그 행함을 예수님께서 나 대신 해주심을 알고 이제 그것을 믿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는 은혜로 주어지는 건데 왜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거는 또 행위 원리거든요. 왜 그분이 정말 다 자신이 그걸 다 지켰어야 되니까.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분명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즉 아브라함과 미리 정해놓으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지금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의 뒤에 오는 거예요. 근데 모세 언약은 율법이었죠. 그러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 즉 이 행위 언약이 아닌 약속 언약, 즉 은혜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을 400년 후에 모세, 율법이 그 약속을 없애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을 헛되지 못한다.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그 모세 언약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구약에서 보여지는 이 행위 원리는 잘 들으세요. 개인적 영원한 구원에 속한 원리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표 수준에 속해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요. 행위 원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되니까. 즉, 예표 수준의 구원과 예표 수준의 왕국 소유에 속하여서 행위 원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를 못하는 것 때문에 구약 백성이 못했죠. 순종 안 했잖아요. 그래서 행위 원리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것도 뭐예요? 예표 수준에서 쫓겨나는 거죠. 즉 구원도 예표 수준의 구원이고 쫓겨나는 모습도 예표 수준의 쫓겨나는 즉 이 행위 원리가 그렇게 예표 수준에 속하여서 보여지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이 영원히 구원받는 수준에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다 예표 구원이죠. 참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표 구원 수준에서 행위 원리예요. 아시겠어요? 조금 좀 더 얘기를 하죠. 예. 즉 예표 수준에서의 왕국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에서 지금 행위 원리를 가르쳐요. 왜? 그게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새 언약에 오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예표 수준이 아닌 영원한 천국 수준에서 완전하게 이제 이루심을 통해 이제 행위 원리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완전하게 증거하시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참 구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예표적인 구원 말고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구원은 예표 구원이에요. 그건 참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나 구약에서도 그 참 구원에 속하는 것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표 구원에서만 이 행위 원리가 나온다니까요. 이거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혼동이에요. 근데 새 언약은 구약의 예표 수준 같이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서부터 31절서부터 보면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놓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이 파하였다 이런 게 다 행위 원리거든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은혜 언약에 들어와서 지금 죄 짓는다고 지금 언약이 파해집니까? 이건 은혜 원리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렇게 파하여졌다 이렇게 말하세요. 그건 행위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예표 수준적이란 말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즉 옛 언약은 파헤어지는 깨뜨려지는 언약. 그런 면에서 행위 원리가 지금 보여지죠. 근데 새 언약은 이제 깨뜨려질 수도 없어요. 우리의 죄도 파할 수 없는 언약이에요. 왜? 은혜와 용서로서 집행되는 언약이에요. 즉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바탕으로 하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죄를 져도 파하여지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이제 구약적인 즉 예표 수준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구약의 영원한 약속이 교회에 와서 이루어지는 면에서는 연속성이 있지만 구약의 예표 수준에서 이제 신약에 와서 천국 수준으로 바뀌는 면에서는 연속되지 않아요. 세상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세상 것이 끝난다 그래서 그 세상 것들이 가르치고 있던 가르침과 그 원리들까지도 다 끝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그 주님의 날 그 안식을 할 때 배운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런 세상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 시대는 이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서 7장 18절에 전 옛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지금 옛 계명이 무익해서 패한다. 근데 그 문맥을 보면 이건 제사장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제 더 이상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그런 직은 폐하여지고, 그러나 그런 제사장이니, 그 제사장의 원리니, 이런 건 아직도 다, 왜 예수님 제사장직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그 제사장의 직분이 주어지는 것은 구약의 그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직은 폐하여지고,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직으로, 왜 예수님은 자기는 아론의 제사장직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게 아니라고 하지. 자기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이렇게. 즉, 완전히 이제 새로운 그 제사장 줄이 내려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수 없느니라. 이것도 그 율법이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나 원리들을 지금 다 없애자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식으로 율법의 그 그대로 행하였던 그 죄에 대한 그이 제사들을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걸로는 내가 용서가 안 되니까. 그러나 그 원리는 계속 와야죠. 그죠? 왜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직으로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지금 하나님에게 영원한 제사로 드리고 하는 게 구약의 그 제사장직하고 제사장의 원리나 가르침이나 뭐 똑같은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들, 뭐옛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한다 그래갖고, 그러면 율법은 이제 우리하고 상관도 없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제사장직을 그 율법대로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저 동물 제사를 이제 더 이상 안 드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동물 제사의 가르침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계속 이해를 해야죠.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 율법의 끝이 됐다 이 말이에요. 왜? 이제 의를 제가 얻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율법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법으로 나에게 의가 주어진다 이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그러면 그 구약의 그런 내용들은 다 우리가 이제 필요 없다는 거냐? 그건 절대 아니라니까요. 하나의 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그래서 예표 수준에서 행위 원리가 보여지는 것이지, 그 모세 언약 자체가 행위 언약은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의 언약입니다. 왜? 그 당시 사람들도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참 구원은. 그러면 이제 오늘 좀 봐야 될 내용은 이겁니다. 이제 왕국을 약속하신 걸 우리가 지난번에 봤는데, 그때 그냥 자세하게 얘기를 못하고 그냥 왕국을 약속하신 것을 이제 두 단계로 이루시는, 이것을 그냥 이렇게 뭐야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오늘은 그 내용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그럼 왕국을 약속하셨다는 것은 세 가지를 약속하신 거라 그랬죠. 왕국을 약속하셨으면 왕을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백성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땅, 천국, 그죠? 이렇게 세 가지가 돼야, 손이 안 펴져요, 제가. 세 가지가 돼야, 그래야 이제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왕국도 두 단계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두 단계로 처음 단계가 있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이 마지막 단계도 두 단계. 영적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항상 그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세요. 두 단계인데 그 마지막에 와서 또 그게 또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요걸 조금 자세하게 보자고요. 그럼 첫 번에 왕을 약속하시는데 창세기 17장 6절. 내가 너로 심히,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너에게로 쫓아나리라. 창세기 17장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려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지금 보면은 분명히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시면서 왕을 약속하잖아요, 왕을.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미리.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이 그 전에 나오는 내용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 후에 나오는 내용하고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더 창세기 49장에 가면요. 이제 뒤에서 이제 이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창세기 49장 8절부터 유다야 너는 너의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너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너의 아비의 아들들이 너 앞에 절하리라.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를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어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왕을 얘기하는데 왕이 처음 단계에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걸로 나오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나와서 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래서 거기에서 왕이 나오는데 근데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 우리 예수님인데 이게 이제 둘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창세기 49장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유다에서 왕이 나온대. 왜?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벌써 약속했잖아요. 왕이 나온다고. 근데 이걸 좀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 이렇게 해야죠.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 더 내용이 자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가 더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 오면 이제 완전하게 드러나는 거죠. 왜? 계시가 완전히 드러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 벌써 말해주잖아요. 유다에서 왕이 나와. 근데 언제까지? 실로가 올 때까지. 실로가 또 다른 분이 오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성경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즉 처음에 그 왕은 누굽니까?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을 통해 첫 단계로 그 왕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에게 지금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에서 이제 점점점 더 주어져서 이제 모세 언약에서 더 많이 주어져서 더 가고 해서 다윗 왕하고 또 언약을 맺으시는데 거기서 또 많아져요. 이 계시의 내용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윗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다윗 왕에게도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 길 가서 좀 보죠. 사무엘 하 7장에서부터 봅니다. 사무엘 하 7장 11절을 보면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려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너의 수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너 몸에서 날 자식을 너의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니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산 책찍이로 인생 책찍이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너의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너 집과 너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위가 영원히 건고하리라 하셨다라. 그럼 여기 보면은 그 다윗 왕과 맺으시는 그 언약의 내용을 뭐 좀 많지만 중요한 걸 끄집어내면 뭐냐면은 이제 너의 왕국이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너의 아들을 통해 나의 집을 즉 성전을 짓게 하고 그 아들의 그 왕위가 이제 끝이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면 다윗 왕의 아들, 그럼 우리가 먼저 첫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건 솔로몬 아니에요. 다윗 왕의 아들이 솔로몬.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여기 말 그대로예요. 왜? 여기 지금 너의 자식을 너의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그리고 그 아들이 너의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의 위를 내가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그러면 글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 이거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이 뭐 할 거냐? 성전을 지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근데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럼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뭐 결국 망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 질문이에요. 그럼 하나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냐? 이런 무렵.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는 얘기 못하잖아요. 하나님 약속이 어떻게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솔로몬 같은 그 왕국을 지금도 기다리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서 그런 왕국이 올 걸로. 메시아가 아직 안 온 거죠. 왜? 솔로몬의 왕국은 영원하다고 했는데 이거 아직 영원한 모습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제 영원히 되는 뭐 그런 모습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첫째 단계란 말이에요. 시편 89편 3절서부터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영원히 견고케 하며 너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지금 그 내용인데 여기 보면 위가 영원히 이런 내용들이 지금 솔로몬은 아닌 거네 하는 그런 결론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 단계의 성취입니다. 제가 아까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솔로몬은 처음 단계로 이루잖아요. 글자 그대로. 그러나 이거는 궁극적인 이루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거예요. 왜? 다윗 보고 다윗하고 맺은 언약에서 너의 자식이 너의 아들이 이렇게 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지금 신약을 읽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뭐라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구약을 아는 사람이 이걸 들으면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분께서 참 성전을 성취하시는 즉 완전 성취, 둘째 단계의 성취, 영원한 단계의 성취. 그래서 오히려 처음 단계의 왕줄은 끊기는 거예요. 스탑.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윗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 즉 신약 첫 구절,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즉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면서 신약이 시작되냐?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아 그러면 좀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근데 뭐 지금도 거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썼죠. 지금도 구약을 읽을 때 그들의 얼굴에 수건이 가려져서 제대로 보질 못한다. 언제 이 수건이 들춰지느냐? 예수 그리스도한테 와야 이제 수건이 벗겨지니라. 고린도후서 3장.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그냥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하시고 뭘 이루시는가를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질 않아요. 처음부터. 네. 누가복음 1장 32절에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우리 예수님이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누가가 그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예수님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할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1장에서. 누가복음 1장 69절에서 69절과 73절 3절까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궁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즉 예수님께서 지금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는데 이게 다 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맹세하신 그 맹세로 뭐 더 이상 어떻게 더 확실하게 지금 신약으로 하여금 이걸 얘기하라는 겁니까? 정말 정말 확실하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근데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 왕 솔로몬 다윗 솔로몬으로 첫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예표 수준. 그러나 이제 예수님으로 하여 완전한 수준, 영원한 수준에서 그 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개 남았어요. 백성들.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창세기 13장 16절 내가 너의 자손으로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에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르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이게 이제 첫 단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구약의 그 야곱의 열두 아들들로 시작하여 그 열두 아들을 통해 열두 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제 세우십니다. 이게 그 백성들이 첫 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니 이스라엘 그 인구가 그렇게 많았다. 즉 첫 단계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이 땅 아니죠 백성들을 이루신다 한 약속이. 그러나 그건 첫 단계의 성취고 영원한 수준의 성취는 이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 안에 교회를 통해. 로마서 4장 11절부터 보면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로서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를 여기심을 얻게 하심이라. 즉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 사도바울이 말하는데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으로 할례를 받은 거예요. 즉 무할례 사람들의 조상도 되는 것이 아브라함이라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바울.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무조건 유대인들의 아버지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도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할례를 받는 것도 그 유대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근데 그것도 무할례 시에 그렇게 믿음을 때문에 받게 된 거였어요.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거는 니네가 그냥 아는 듯이 그냥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할례 받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뭘 뜻하느냐? 좀 생각 좀 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게 또 뭐 자기가 뭐 생각한다고 되는 건 또 아니죠. 주셔야죠, 지식을.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은 자들에게도다. 즉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도 아버지고 무할례에도 아버지인데 받았건 할례를 받았건 안 받았건 이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가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너의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로마서 9장 6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런 말을 다 합쳐보세요 지금. 이제 백성들은 지금 유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유대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참 이스라엘, 즉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성이 두째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교회예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majority가 지금 우리 같이 안 믿어요. 그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아주 이상한 성경적인 의미를 갖다 붙이고 삽니다. 수많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그렇다고 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깔보자 이런 소리 절대 아니에요. 이따가 나중에 읽어드리지만 사도 바울도 그런 거를 주의시켜요. 너네 까불지 말라. 아니,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그러나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백성들, 이게 유대인들만으로 이루시겠다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 안에서 이제 교회로 이루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이 완전히 패하는 모습은 아니죠. 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백성들도 포함이 되고 이방인도 포함이 돼서 같이 즉 모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혔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구약 백성들 중에도 선택된 백성들은 즉 구약 이스라엘 전체가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건 예표 수준에서 선택된 거고 그러나 구약에서도 참으로 선택된 백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들은 포함이 되죠, 당연히. 유대인들이지만. 그리고 이방인들도 예수 믿는 자들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 이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 었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십자가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즉 구약의 그 하나님 참 하나님 백성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지금 이해가 가시죠?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는지. 즉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참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즉 천국적인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유대인은 겉으로의 유대인이 아니고 영적이란 말이에요. 즉 예수님을 믿는 자가 참 유대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약 이스라엘도 이방인을 무시하면 안 되고 이방인들도 이제 유대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누가 잘난 게 아니에요. 지금 와갖고 오히려 저 유대인들 저거 믿지도 않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우리는 뭐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이게 항상 그것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내가 좀 잘난 거. 아, 이게 최고의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1장 16절부터 보면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어리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리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어졌는데 즉 유대인들이 꺾어졌어요. 돌 감람나무인 너가 즉 이방인들이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 즉, 저 이방인들이 지금 꺾인 가지에 접붙임이 돼서 지금 그 나무에서 우리가 다 지금 먹고 사는데, 지금 우리가 이방인이 그런데,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너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 하나님께서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구약의 백성들도 꺾어버리시는데 뭐 이방인 너네들은 뭐 안 꺾을 줄 아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항상 거기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무시를 해요. 뭐 저 이방인들 아니 저 걔네들도 이방인들 얼마나 무시했어요. 잘났다는 거지. 근데 거꾸로 이제 아우 저 유대인들 저 꼬라지들 보래. 아니에요. 둘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쨌든 지금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구약 그 민족 이스라엘은 끝나는 거고 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연합된 사람은 다 참 이스라엘이에요. 네, 이제 땅.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자손으로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눈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8절부터 이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가돈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루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가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처음 단계 성취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제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처음 단계란 말이에요.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으니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즉 그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땅을 다 주셨어요. 근데 이게 궁극적인 땅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다 쫓겨나잖아요. 아, 영원히 주시고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이 땅이었는데. 근데 영원한 기업 같지가 않아. 왜? 주셨는데 거기서 오래 버티지도 못하고 다 쫓겨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럼 또 묻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루어지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 두 번째 단계, 영원한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게 지금 성경 내용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 첫째 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죠. 열왕기상 4장 21절 솔로몬이 하스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 나라들이 공을 바쳐 솔로몬에 사는 동안에 섬겼더라. 즉 가나안 땅 예표 수준 안에서 에덴의 회복의 모습 시온 아마겟돈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산이 있는 땅으로 가나안 땅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예표 수준이에요. 그리고 안식까지도 주어지는데 왜? 천국은 즉 그 하나님의 왕국의 그 땅에서 영원히 안식하는 거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지금 처음 단계에서 세상 수준에 이루어진 땅에도 안식이 찾아와요. 그러나 끝까지 세상 수준이에요. 그리고 영원하지가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안식의 땅이었어요. 신명기 3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편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땅을 얻어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늘 너희는 각기 내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였고 신명기 12장 9절 10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편하게 거하게 하실 때에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쫓겨납니다. 왜? 죄가 있어서 그 예표 수준에서 아까 행위 원리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지금 끝나는 게 아니죠. 왜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랭귀지가 그 약속의 땅은 영원한 기업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아니죠. 신약에 와야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창세기 17장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널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했는데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영원히 이루시는 거예요.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내용들이 구약에서 많이 보여지는데 어떻게 말해요? 이분이 오시면 땅끝까지 소유하시고 땅끝까지 다스리시는 거죠. 근데 그게 천국이죠. 시편 2편 8편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니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시편 72편 8절에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에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린다. 그러나 이게 영원한 땅이 아니잖아요. 로마서 4장 이제 신약에 오면 로마서 4장 13절 14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즉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후사가 된다 뭐예요? 세상 땅을 다 소유한다 이 말 아니에요. 영원히 소유한다 이 말 아니에요. 즉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였느니라. 즉 그렇게 구약 수준에서 지금 예표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후사인데 어떻게 우리는 된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아닌 것이 보여요. 예표 수준에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셨지만 결국 예표 수준이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구원 역사는 끝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국가가 됐잖아요. 1948년 제가 찾아봤어요. 잊어버려갖고 어느 연도인지. 왜? 아니 저는 필요 없는 숫자는 잊어버리니까. 근데 1948년이에요. 여기 나와서 떠들려면 좀 아는 척은 해야 되니까 찾아봤죠. 1948년 이스라엘이 국가가 된 사건은 구원 역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구약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으로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의 국가가 세워졌잖아요, 다시.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솔로몬의 왕국 같은 왕국이 이제 세상에 세워지는 걸로. 구원 역사는 끝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가 되건, 이스라엘이 국가가 되건, 뭐가 되건, 성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른 국가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계시는 오직 신구약 성경뿐이에요. 이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히브리서 11장 16절 너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지금 아브라함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뻐했다.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죠. 아브라함한테 지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해했느냐? 아브라함도 천국을 바라고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알아요. 궁극적인 땅이 세상이 아니고 천국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성경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게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거기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나라. 거기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저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뭐 더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천국.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성지가 없어요. 아우, 제발 좀 무슨 성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정말. 다, 결국 이 세상 땅은 그냥 무덤이에요, 무덤. 죽음의 무덤.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성지예요, 성지는. 하기야. 뭐, 교회당, 예배당에 뭐, 강단 뒤도 성지같이 뭐 신발 벗고 올라가라 이따위 소리도 하잖아요. 뭐 그거나 그거나 뭐가 달라? 무슨 미신이야 도대체? 천국밖에 없어요. 성지는.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즉 하늘의 예루살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벌써 이루어졌어요, 영적으로는. 이제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게 남았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사는 거죠. 그러나 이루어진 것은 누려야죠. 여러분과 제가 그 나라의 시민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그 하늘나라의 안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나라 시민으로서 지금 이 세상에서 그 천국 자존심을 갖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와,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일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지금 다 이루어 놓으셨구나. 여러분, 이 책이 여러분과 어느 정도로 관계 있는 책인지를 이해하시란 말이죠. 여러분을 빼놓고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기쁘게 사세요. 아, 정말 기쁘게 사는 것밖에는 뭘 했고 뭘 잃었고 아, 오케이. 우리는 기쁘게 삽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너무나 엄청난 구원을 이뤄주신 하나님. 저희가 그 구원을 소유한 자로서 항상 기쁘게 사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기쁨이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 천국 때문에 저희가 기쁨으로 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 귀하고 귀한 이 진리를 다음 세대까지 잘 전하고 하나님 만나 뵙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